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방향대로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계속 지난주 강단 메시지 같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과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다가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살짝 고민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다가 할례를 받으라. 다 할례 받으셨어요? 남자분들은 다 할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의미를 다 아시니까 전혀 고민이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복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재해석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복음만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실은 가장 축복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지요. 그 가운데 주신 첫 언약. 왜첫 언약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하고는 실은 그렇게 상관이 있는 언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눈에 보이는 이 열매는 없거든요. 물론 지금도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오는 많은 유혹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 우리 옆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선악과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첫 언약을 주셨는데, 이첫 언약을 불순종한 인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이 현장,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그 언약이지요. 그 언약 가진 자들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언약을 새롭게 주셨어요. 물론 언약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 시대마다 언약을 보여주셨고 언약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각 시대에 맞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물론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저 마틴 루터에게 맡기신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틴 루터에게 이 중요한 이 언약을 맡기시고서 이루어 가신 거 있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각 개개인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 그것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Promise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약, covenant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 간의 약속은 서로 간에 지키는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지킬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고요.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켜가시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의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7장에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은 17장만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약속을, 언약을 주십니다. 네, 성경 많이 읽으셨죠, 지난주?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의 언약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현재 17장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 창세기를 가고 있는데, 그 왜 중간에 이렇게 넘어갔는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언약이지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무슨 땅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탁 치고서 어디로 갈까 정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또한 15장 가운데 나타나 있죠.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15장 7은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지금 이 세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실은 똑같은 흐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너의 후손으로 이 번성하게 하겠다. 도대체 왜 그 약속을 주십니까? 꼭 번성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한 명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뜯어 고치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이름까지 고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까? 도대체 이 약속들을 왜 주신 겁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약속 붙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유입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그곳이 바로 그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갈대아어로. 그곳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기준되어진 이 현장인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곧 메시아 오실 그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약속하셨어요. 무슨 후대를 약속하신 겁니까? 이삭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이삭을 주셨죠. 그러나 히브리서 가운데 로마서 4장 가운데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가운데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후대를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까? 나중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서밋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뭔가 재창조의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리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구원 못 받은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무엇이 복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역사의 기준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시스템을 누렸지요. 이야, 그럼 나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기분 좋다. 야, 이제 그러면은 야, 이 땅이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내 후손이 이제 많아지면은 내가 이제는 힘을 얻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9절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는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제단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번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할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삶 속에 각인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의 평생에 각인시키는 그 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시는 딱 그때 체험되어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전혀 그런 체험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딱 알게 되어지니까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원래 굉장히 그 사람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왜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데 고민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간단한 거 있죠.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 선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계속 그 부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목회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 혹시 그 생각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 삼으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려먹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삶을 불과 20년, 30년 이 짧은 생애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남은 70년, 80년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지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셨지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주십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보니까 이 모세가 붙잡을 수 있도록 희생제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오실 메시아 바라볼 수 있도록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도록 언약 주시는 거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 없도록, 따라할 수 없도록 유일하게 주시는 그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 주시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실은 각 시대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신약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신약시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 상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이 되어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은 자기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안에서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는 뭐 대학 청년들이니까요. 뭐 중고등학생들이면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 청년들은 이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지금 잘 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이지요. 여호수아 붙잡은 겁니다. 무엇을 붙잡은 겁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붙잡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딜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호수아는 꽉 붙잡은 거지요. 에스더 4장 16절 가운데 왕후 에스더는 붙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포로되어져 있는 그때인데 메대 바사이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이제는 포로 생활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포로 출신의 이 에스더가 왕후까지 되어졌어요. 왜 왕후가 되어졌겠습니까? 야,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젠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지금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저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온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르드개가 와서 말하지요. 너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언약입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뜻을 정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바울은 말했어요. 누군가 상을 차리거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당시에 고린도에서 워낙 우상 제물이 많으니까 이게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서 먹어야 되느냐. 지금 그 가운데 준 말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식물만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개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현장, 그 시대 가운데 이게 개인에게 주신 언약,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짐이 먹지 않겠다.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처 바벨론 온 127도의 총리로 세우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가운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옆구리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못 박힌 그 손바닥에 그 손가락, 그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도마가 아이고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감히 어떻게 해? 주님을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붙잡은 언약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한 거죠. 저 도마는 이 언약을 붙잡고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순교했는데,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 벗김을 당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하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가운데 바울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던 이 바리새인, 젊은 청년의 나이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공회원이 되어진, 지금 말하면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랑하사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있죠. 주여 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임금들 앞에서 또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물론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의 소망인 이 시대, 이 현장에 정말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먹으면서 화장실 가서 배설물만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각인 시스템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후대에게 가서 후대의 후대에게 가서 반드시 또다시 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잘한 거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시스템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죠.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 듣는 시간만 예배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훈련은 보통 이제 진행될 때에 강의식으로 진행되니까 거의 대부분 메시지만 다 끝나면은 거의 뭐 예배 끝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도 예배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 뭐, 공부할 거 많은데, 아니면 시험이 코앞인데, 그 예배 그냥 뭐 꼭 줄 가야 되느냐. 물론, 그 뭐, 혹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혹할 만한 얘기를 해요. 야, 그 생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야, 꼭 가야 되냐.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주일은 매주 오지만, 그쵸? 근데 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결혼식 안 오면 어떻게 하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놓치기 시작하면 다 놓칩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 겹친다. 절대로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죠. 뭐 지금 목사 됐으니까 더 못 가지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잔치하고 파티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물론 불신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각인 시스템 예배. 아니,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합니까? 뭐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예배 시스템. 그리고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배 이렇게 하니까 딱 주일 예배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례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례교인의 의무입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 세례교인이시고 거의 다 입교하신 분들이니까요. 세례교인의 의무 무엇이느냐? 공예배에 참석할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됩니까? 모든 공예배를 참석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참석 안 했다고 항상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는 담으세요. 예배.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지요.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이제는 기도라는 시스템입니다. 예배 놓치고 나서 기도 잘 못 누려요. 잘 안 되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은 언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인 시스템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실은 이것 때문에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삶인데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시스템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지요.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예배부터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언약이 붙잡아지면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개인에 맞는 시스템으로 확정하세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 다섯 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정시 기도를 한 거지요.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때는 지금처럼 기도수첩이 없었어요. 기도수첩이 있었으면 제가 기도수첩을 했을 텐데 기도 수첩이 없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한 겁니다. 나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루에 다섯 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어떻게 하느냐? 너 뭐하냐? 아, 성경 읽는다. 너 어디 가냐? 나 전도학교 간다. 너 뭐하냐? 아, 나 전도신학원 간다. 저는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한참 다락방이 2단이니 3단이니 할 때에도 저는 뭐하냐? 다락방 하러 간다. 나는 전도학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도학교가 뭔데? 와 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거리가 먼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부터 고민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감사가 느껴지는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실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얼굴이 이 모양이 됐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 교육자 하면서는 항상 성도님들이 전사님은 너무 항상 웃는 얼굴이세요 이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 모양이 돼서. 그래도 항상 감사해요. 저는 실은 우리 렘넌트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 말씀의 흐름 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언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재해석시키시는 거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단순히 우리 보고 그러면은 집을 떠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이 흐름, 말씀의 흐름이 오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제 모양이 아직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제 모양이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 상처 주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치유시키신 거 있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나와 너무 떨어져 있고 너무 갭이 있고 너무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균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 가고 딱 맞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저 기도의 비밀 이제는 붙잡고 도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서 승리하는 한 주,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시간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사순절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물론 사순절 전체의 새벽 기도가 다 집중 새벽 기도긴 한데 그때는 특별하게 전 성도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토요일에는 모든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40일 중에서 뭐 계속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대부분 분들은 잘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집중 새벽기도 내가 참여하겠다 생각하시고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4월 8일 날 새벽에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인도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교회에서 계속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안에서도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 팀원들은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연락 왔을 때 같이 만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월 9일이지요. 결혼 성교 세미나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대상이 되어집니다. 나는 평생 홀로 독신으로 지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될 수 있겠지만은 혹시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참여하셔도 되겠고요. 혹시나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이구나 다시 확인하고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렘넌트 대회 참여하려고 가 있는 우리 렘넌트도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달입니다. 유럽의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렘넌트가 또 유럽에 가게 되어지지요. 특히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가장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계속 각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 전달받은 후대들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지금 주시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각 한 사람 각 개개인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부르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갈등하는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발견하고 이제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이 귀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연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이 이제는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이제는 다음의 후대들을 다음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아브람과 같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밝히 나타내며 정말로 이것을 이제는 후대들에게 또한 보이며 정말로 그 귀한 모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